일본의 바람.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일본 정부 제공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관계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납치 문제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7월 3일에 있었던 스가 내각 관방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3일 기자회견에서 스가 내각 관방장관은 북조선에서 특별조사위원회가 발족해 모든 일본인과 관계된 포괄적이며 전면적인 조사가 개시되는 시점에 일본이 북조선에 대해 취하고 있던 조치의 일부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스가 내각 관방장관의 발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7월 1일 베이징에서 열린 1조 정부 간 협의와 관련해 방금 총리 기시다 외무대신 및 후루야 납치 담당 대신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의 납치 문제 관련 대신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후 다니가키 본무대신 등이 동석해 9명의 대신이 모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북조선의 특별위원회가 내일 7월 4일에 발족되고 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이며 전면적인 조사가 개시되는 시점에서 일본이 북조선에 대해 취해왔던 조치의 일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측이 취할 조치는 5월에 가진 1조 합의 내용과 같지만 내일 내각회의 결정 후에 다시 이를 정식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북조선 측에서 이번에 발족하는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포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요사항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조사위원회는 북조선 최고 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로부터 모든 기관을 조사할 수 있는 특별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며 두 위원장은 국방위원회 및 국가안전보위부의 간부이며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인민무력부 등이 참여기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위원회 아래로 납치 피해자, 행방불명자, 일본인 유골 문제, 잔류 일본인, 일본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분과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조사는 특정 분야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 분야의 조사를 동시 병행해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북조선측은 위원회를 발족해 조사를 개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전에 제가 조사 기간에 대해 1년 이내라고 발언한 것을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 정부는 현 지점에서 북조선이 실효성 있는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일정한 체제를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 차원에서 일부 조치의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1조 합의를 실행에 옮기고 1조 간의 재반 현안의 해결을 위해 착실하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납치 문제는 아베 정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한시라도 빨리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납치 문제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소식을 일본 내 북조선 연구 제1인자인 시즈오카 현립대학의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7월 11일, 7월 7일 발표된 북조선 정부의 성명에 대해 이즈미 교수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7일 날에 북조선은 성명란 것을 발표하고 한국에 대해서 너무나 적극적인 자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북조선으로서는 한국과 대화, 협상, 협조라는 것은 실현하도록 너무나 노력을 좀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것은 좀 계속 할 것이라고 그런 것을 좀 너무 간접하게 해서 하는 것은 이번에 7월 7일 날에 발표된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부 선면한 것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좀 전부 선면에서 중요한 것은 좀 세 가지 북조선이 제안을 좀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 한국과 화해 담결이라는 것은 좀 실현하도록 하자라는 것인데, 막 거기서는 그 지금까지 남북 간에 만들었던 합의란 것을 좀 실현하도록, 리행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좀 너무 간절을 하고 있고, 뭐 특히 6.15 선언, 14 선언을 좀 간주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6.15, 14 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남북 간에 또 만들었던 합의란 것도 좀 실현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좀 강조했기 때문에, 막 거기에 1991년 말에 좀 선립된 남북 이른바 기본 합의서란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막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이번 전부 서면에서 북조선이 외국 세력에 좀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민족 길로서 문제를 좀 해결하자 막 그런 식으로 좀 제안을 했었습니다. 막 거기도 좀 자주성이라고 할까 자주적인 태도를 좀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강된 북조선의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이번에도 북조선이 자기의 핵무기라는 것은 통일에 대해서도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좀 참배가 문제가 되지 않고 잔해가 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그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완전한 그 오해란 것은 명백합니다. 뭐 지난 6년 동안 좀 돌아보면 뭐 명백하는 것은 역시 이명박 정권 하에서 남북 관계가 진전되지 않은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역시 북조선이 비핵화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제도를 좀 계속 좀 취하고 백시 없나 그런 것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남북 관의 관계 개선한 것은 하나도 되지 않았던 것은 북조선의 핵무기 개발, 핵무기 보유 거기에 이유가 있었던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북조선이 한국과 뭔가 하고 싶은 것은 명백하지만 그러나 핵문제에 관해서 비핵화에 향한 노력을 하지 않은 한 그런 그 전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서 이번에 북조선이 제안한 것은 그것이 제일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데 왜냐면은 북조선이 이번에 통일을 방안한 것은 수정했습니다. 크게 변화시키고 수정하고 다른 말로 하면 많은 양보를 좀 했었습니다. 세 번째로서 제안한 것은 북과 남이 그 합리적 통일 방안으로 좀 지향해야 된다고 막 그런 이야기인데 막 그렇다면 이전에라면은 당연하지만 합리적 통일 방안이라면은 북조선이 주장한 연반제 밖에 없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한국의 제안에 대해서도 전분한 그런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2000년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했었을 때 합의됐던 곳인데 그 오래간만에 그런 언급을 했던 것은 그 무슨 곳이라면은 북조선의 낮은 당의 논반책과 한국의 연합체란 것은 그 혼돈성이 있다고 그런 것을 좀 다시 한번 제기하고 강조하면서 북과 남이 연합체 방식의 동일 방안을 좀 구체화하기로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방 연합제 방식이라는 말이 물론 처음으로 나왔고 그것이 자기의 연방제의 동일 방안에 너무 거대한 수정을 좀 했던 것은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역시 1990년에 북조선이 동일 방안을 수정된 그런 시기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90년에도 때까지 주장했던 연방제를 수정하고 하나 민족 하나 국가 두 개 제도 막 거기에 또 하나 두 개 전부란 것은 붙여서 역시 한국을 좀 북조선을 수출 동일을 하지 않도록 그것을 좀 막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동일 방안을 좀 수정하다가 오히려 남북 간에 건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했었습니다만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동일 방안이라는 것은 연방제뿐만이 아니고 연방 연합제 방식이라고 하면 역시 그 안에서 북조선의 제도가 보호할 수 있다고 그런 뜻인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북조선이 너무나 한국의 의도, 수동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의도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명백하다고 저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상,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이어서 납치 문제 해설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매회 납치 문제란 어떤 것이며 그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는지 등 납치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납치 피해자 가운데 다나카 미노루 씨 사건에 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다나카 미노루 씨 사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다나카 씨는 납치되기 직전까지 고베 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근무했었습니다. 1978년 6월 다나카 씨는 북조선의 지시를 받은 제1조선인 음식점 주인의 교묘한 말에 넘어가 외국으로 건너간 뒤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북조선에 강제로 보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시 다나카 씨는 28살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02년 1조 국교정상화 교섭 제12차 본회담 및 2004년 1조 실무자 협의에서 북조선 측에 정보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조선 측은 다나카 씨가 북조선에 들어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경위조사 및 각 관련 기관과의 정보 교환 등 필요한 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 2005년 4월 다나카 씨를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나카 씨를 납치 피해자로 인정한 이후에도 북조선 측에 다나카 씨의 즉시 귀국과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해 왔으나 지금까지 북조선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다나카 씨가 살았던 효고현 고베시에서는 지원자들이 중심이 되어 다나카 씨의 조기 귀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나카 미노루 씨를 포함한 모든 납치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는 전제하에 이들의 안정 확보와 즉시 귀국 그리고 진상 규명을 북조선 측에 간곡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나카 미노루 씨 사건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이상 납치 문제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고향의 목소리입니다. 북조선에 갇혀있는 납치 피해자 여러분께 고향의 목소리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납치 피해자 마츠키 가오루 씨의 누나인 사이토 후미오 씨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2014년 2월 28일에 녹음한 것입니다. 마츠키 카오르 씨는 1980년 5월경 유럽 체류 중에 납치당했습니다. 당시 26세로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럼 사이토 후미오 씨의 메시지 들어보시죠.
카오르, 잘 지내니? 감기는 안 걸렸니? 카오르가 스페인에 가기로 결정난 후 부모님 고향 나가시마에 가기 전에 이즈미 학판물관을 견학하고 야스노리 아저씨 집에도 들리고 다 함께 산에 가서 삽목을 심었었지. 그 나무도 벌써 하늘을 향할 만큼 자라 있어서 깜짝 놀랐어. 카오르에게 빨리 보여주고 싶어. 그리고 노리코 언니 집에도 들렸었지. 노리코 언니는 카오르는 잘 지내고 있겠지 하며 너를 많이 보고 싶은 듯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물어. 감기는 안 걸렸니? 춥고 추운 북쪽 땅에서 생활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면 눈안 눈물이 멈추질 않아.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카오르의 사진, 가족과 함께 찍었던 사진을 보고 있으면 예전의 생활이 떠올라 또 눈물이 나. 어머니가 기모노를 만들어 카오르에게 입혔던 날 어울린다며 모두가 기뻐하던 일이 떠올라. 어머니는 아이들 모두와 아버지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 하나하나의 심혈을 기울려 기모노를 만들어주셨지. 나에게도 성인식 기모노 한 벌을 만들어주셨고 지금도 그 사진은 남아있어. 또 어렸을 때 형제들끼리 싸워 울고 있을 때 어머니는 울지 말라시며 엄마가 항상 너희들 곁에 있다고 말씀하시며 웃으시던 얼굴이 지금 이 나이가 되어도 선명히 떠올라. 부모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우리들을 소중한 아이라고 생각해 주셔. 카오르와 만난다면 그때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지 않을까. 그때는 카오르가 어머니 울지 마세요. 어머니와 함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해주겠지. 카오르는 마음씨 상냥하고 우리 부모님을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했고 항상 말씨도 건선했었지. 카오르가 사라진 후 가끔 어머니는 외로운 얼굴로 카오르는 어디에 있냐고 물으실 때가 있어. 난 걱정하지 마세요. 바다 건너편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대답해. 그 후 어머니는 버스를 타고 바다가 보이는 곳에 내리셔서 바닷가 밤파제에서 혼자 앉아 저녁 무렵까지 바다를 보고 계셨대. 마침 가까이 있던 친절한 분이 어머니 센다를 보고 전화로 알려주셨지. 그 정도로 카오르가 모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야. 매일 카오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셔. 부모님께 항상 감사할 뿐이야.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이니 얼마나 사랑스럽겠니. 카오르를 구출하지 못해 일본으로 데려오지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나지만 반드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날까지 기다려줘. 납치 피해자들 모두가 귀국할 수 있는 날까지, 일본 국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테니 카오르도 몸 조심하고 기다려줘. 카오르의 얼굴을 볼 때까지는 어머니와 가족 모두가 귀국을 기다리고 있어. 괴롭겠지만 카오르는 부모님을 닮아 참을성이 강한 동생이잖아.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져 포기하지 마. 일본 정부, 가족회, 구출해도 반드시 구출해줄 거라고 믿고 있어. 34년을 북에서 힘내고 있는 카오르. 얼마 남지 않았어.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어. 카오르는 젊으니까 고기를 많이 먹여주라고. 지금은 말씀을 제대로 못하시지만 들으실 수는 있어. 구마모토에 돌아오면 어머니만큼은 못하지만 카오르가 좋아하는 요리 많이 만들어줄게. 빨리 보고 싶구나. 가족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 힘내, 카오르. 후미 누나가.
마츠키 카오르 씨, 메시지 들으셨나요? 마츠키 카오르 씨의 누나, 사이토 후미오 씨의 메시지였습니다. 소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돼 지금도 북조선에 옥류돼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육송을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치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치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에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옥류돼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메 유타카 씨, 横田めぐみ氏、松本京子氏、田中実氏、田口八重子氏、市川修一氏、増本留美子氏、曽我三好氏、石岡徹氏、松木薫氏、原忠明氏、有本恵子氏、그리고이밖에도납치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사람들이있을것이라는인식하에일본국내외로부터정보를수집하고관련된조사및수사를간력히추진하는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info@rachi.go.jp 팩스는 일본 국가 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33592-2300 81-33592-2300 우편은 우편 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 문제 대책 본부 우편 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 문제 대책 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위한 일본인 납치 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go.jp입니다. 혹은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세 번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9950kHz로 밤 12시부터는 9975kHz로 그리고 밤 12시 30분부터는 9965kHz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방송 구루사토 노 카제 고향의 바람도 매일 세 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밤 10시 30분부터는 9950kHz로 밤 11시 30분과 새벽 1시부터는 9960kHz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